네. 이제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룻,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 형편 가운데 마침 그와 같이 이 보아스의 집에 우연히 이르렀고, 또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서 룻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시작되었고요. 지금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어떻게 도와줬는가, 어떤 마음을 이렇게 해줬는가로 이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 당시는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은 뭐냐면, 또 혹은 형수 치사 제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형이 자식이 없어 이렇게 죽으면 이제 동생과 형수님이 동침하여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양자 삼모 이렇게 삼게 하잖아요. 이제 만약에 형 집에 자식이 있고 동생 집에 자식이 없으면 뭐 형 집에 자녀를 동생 집에 준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동생 집에는 자녀가 있는데 형 집에 자녀가 없으면 동생 집에 자녀를 형 집에 양자로 들여서 그렇게 대를 잇게 해 주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그보다 더 진하게 아예 형수님과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줍니다. 그러면 자식을 낳아줄 뿐만 아니라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나오미의 자식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두 아들이 죽어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이 자식에 대한 미래가 없는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의무를 행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엘 제도라고 표현하는데,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렇게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주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토지를 다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그 역할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네가 이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와 이 가정을 꾸려서 뭔가 네 삶이 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 룻이 복된다는 것은 나오미 자신도 복된 것이거든요. 나오미에게도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 대를 이어줄 기업을 이어줄 자식이 없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기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랬어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말하지 마라.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쓴물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기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룻에게 자,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아스 오늘 밤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러 아마 올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발치에 이불을 함께 덮고 잘 것을,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함께 동침할 것을 시어머니가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작전을 짜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나오미는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계획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결혼해야 여자는 사랑을 받고 자녀를 낳는 것이 여인의 최고의 행복이었고 안식이었어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녀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래서 자녀가 있어야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는데, 나오미와 룻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은 생겼지만 그러나 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일찍부터 룻을 그 근족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보아스와 결혼시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 그 사랑을, 그 헤세드 인애를 경험했었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이 암울한 현실을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 정말 절망적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극복할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또 그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시는데 오늘 이 나오미와 루스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체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했을지라도 그 낙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룻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든 새로운 룻기를 써가시는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룻의 반응을 보시죠. 며느리 룻의 반응. 자,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냐면 사실 참 이 젊은 여인이 이 보아스는 좀 나이가 든 사람이거든요. 그 나이 든 사람의 이불을 같이 덮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또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 참 이렇게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만한 그런 행위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이삭이라도 주워 먹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이삭도 주워 먹지 못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고 위험스럽지만 이 룻은 그 어머니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스는 보아스가 잠든 후에 그래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지만 순수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뒤에서 그 일을 그 뜻을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순종이 이렇게 쉬운 것이라면 순종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위험 부담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할 때에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을 마무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와 같이 순종을 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자, 구절에 보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이불을 같이 덮게 된 목적에 대해서 룻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정욕적이 아니어서 내가 정말 좀 불륜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의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네, 당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었거든. 그래서 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으소서. 이 옷자락이라는 말과 자, 그 앞에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날개 아래, 그 날개 아래 옷자락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로 덮으소서. 마치 이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그 말은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곧 내 가정의 그 절망을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또 소망 없음을 덮어주시고 절망을 덮어주시고 낙심을 덮어주시고 주님 그와 같이 주의 날개로 덮어주십시오.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라는 게 바로 룻이 말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절망스러움, 정말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죠. 너무도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예,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그 가정의 소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의 의미를 이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은 네가 정욕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네가 어떤 뭔가 음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음란하게 행했더라면 젊은 자를 따랐겠죠. 그런데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도다. 처음 베푼 인애는 뭐냐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양에 와가지고 이와 같이 과부의 몸으로 이삭을 주면서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한 것, 이것이 처음 인애입니다. 그리고 나중 인애는 뭐냐면 자기의 그 이염을 무릅쓰고 이와 같이 늙은 남자의 이불을 같이 덮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중 인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인애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헤세드, 그 정말 은혜로 그 사랑으로 네가 그 일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보아스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말을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인 줄 알고 있다. 네가 음란하거나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으로서 정말 순수하게 네 가정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이 룻을 음란한 여인으로 여겼다면 그때 끝나는 거죠. 그런데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알고 있었고 룻이 한 의도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자, 참으로 나는 12절에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나는 두 번째인데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만약 그 책임을 감당하면 좋으려니와 만약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냐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그 책임을 감당해 줄게 하고 그날 밤에 동침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기업무를자 첫 번째 기업무를자에게 먼저 묻고 나서 그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 자기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혀 어떤 불륜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보아스 그리고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가정에 다시 한번 소망이 싹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룻의 순종이나 아니면 보아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 어떤 인애, 그 베푼 은혜 이것을 통하여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소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할 것은 주님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보아스의 그 옷자락 안에 이 룻이 들어갈 때에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절망이 치유되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주의 날개로 우리 가정을 품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십시오.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인데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온 식구들을 주님 주의 날개로 품어주셔서 오늘도 피난처가 되신 주님 안에 다시 소망이 싹트고 주님 안에 절망이 바뀌어서 다시 희망이 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되려고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룻기 이야기를 왜 지금 우리에게 하시겠습니까? 룻이 바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는, 진짜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 이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 덮으소서라는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날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난처 삼고 주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날개로 품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날개는 크고 따뜻합니다. 그 따뜻한 날개로 품어주실 때 우리 쓰라린 마음, 상처들 그리고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주님의 그 날개로 품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날, 특별히 오늘은 이제 5월 5일 또 쉬는 날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소서. 이보다 더 큰 인애와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